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떠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 고백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또 믿음으로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또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바로 하신 행동이 2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배에 오르게 하십니다. 즉시 또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앞서 가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지금 한참 환호하며 놀라며 또 기뻐하며 축제라도 열어야 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이 급히 이 상황을 종료하시고자 하는 분주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같아서는 점점 늘어나는 자신의 팔로워들을 보면서 이 상황을 좀 더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 열광주의를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저들 모두를 흩어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삶을 사셨고 또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진정한 신자의 삶에 대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심을 보여주셨고 또 세상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바로 전에 요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푸신 그 기적들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저렇게 많아졌고 또 그 옆에 자신들이 제자의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전에는 느껴보지도 못한 그 인기를 함께 누려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거절하셨으니 제자들에게는 아쉬움이 크지 않았을까요? 이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거세고 바다 물결이 심하게 출렁거리는 모습이 지금 저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 불안함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바람과 파도 때문에 무서운데 밤에 그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니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무서워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고난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삶의 어려움의 한 복판이든지 조용히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 은밀한 곳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멸망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면서까지 고난 가득한 세상으로 오심을 통해 이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둡고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임을 바로 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시면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베드로의 믿음은 참으로 담대하고 또 의심 없는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믿음의 결단 안에는 강한 확신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인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조건을 제기할 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확신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그니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신 사건 현장에서 제자들이 나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의 마음속에도 다른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이 땅을 구원할 왕 정도로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저들의 마음속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니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죄악에 빠진 모든 인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 보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에 뛰어드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시 바람 앞에서 두려워하여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배에 오르시어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고 조건 없이 따른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베드로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제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을 받으면 역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고 의심하면서 역시 해봐도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멀리 계시고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가까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상황에서는 믿음을 갖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면 금방 의심하며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심이란 서로 분리된 생각, 즉 두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생의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일행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또 예수님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방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고 아는 만큼 믿었고 믿은 만큼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고 그 결과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데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위치입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 바로 후에 15장에 가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운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을 지적하는 그 두 스토리 가운데 이 병을 치료받고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제자들보다 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지식적으로는 뒤떨어지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믿음 또한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믿음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좀 더 단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배우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과 말은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고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아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내가 다 아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병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했고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단순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하고 병이 고침받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잘 가다가도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의가 앞서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건 사고 앞에 섰을 때 문제를 보느냐 아님 하나님을 보느냐,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며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풍랑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참 어려운 풍랑과 거친 바람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은밀한 곳에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을 경험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고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이 굳건케 하여 주시고 또 승리의 삶,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